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아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일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배우자와의 만남 또는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세 번째 만남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겠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 세 번째 만남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또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고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만남, 이 세 가지의 만남들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고 또 배우자나 친구와의 만남은 제가 선택할 수가 있죠. 또 반면에 부모님과의 만남은 한번 만나면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지만 또 배우자나 친구와의 만남은 내 선택에 따라서 그것을 브레이크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만남마다 좀 특징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만남의 공통적인 특징을 꼽아본다면 이 세 가지 만남의 공통점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만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고 또 그 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서 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아니한 그 본문 앞부분 16장 초반부에 일어난 사건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것을 막고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환상 이후에 마게도니아로 그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그 빌립보였었죠. 여기서 안식을 하고 나서 아마 그 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두아디라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였었죠. 옷감을 파는 여자였었는데 이 루디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녀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녀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움직이다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을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이게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좀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여종이 따라다닌 것이 귀찮아서 이 바울은 그 여종 안에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내어 쫓은 건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으로 인해서 여종이 점침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점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장터에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서 고발을 하는데 죄목은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파한다라는 엉뚱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여정을 고쳐주고 나서 오히려 그 관리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그냥 감옥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에 든든한 착고를 채워진 상태에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지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두 사람이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들의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웬걸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엉뚱한 일 때문에 두들겨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하러 나갔는데 엉뚱한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모함을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구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 구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매를 맞고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육과 영혼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 깊은 감옥은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였고 또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하고 간절하게 했던지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들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 귀 속에 들려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수들은 그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양을 매우 그 뜻깊게 또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기적이 일어나서 그 옥에 있는 문들이 파해지고 발에 묶였던 착고들이 풀려졌을 때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마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됐고 또 그리고 그 옥이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간절한 찬양이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 매맞고 또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해 본다면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 속박 가운데서도 완전한 자유함과 만족함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찬양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옥문이 열리고 석방되었을 때는 물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말 호전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언제 그 감옥을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람이란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설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을 했죠. 이 찬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곡조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뭐 에어컨도 나오고 좋은 자리에서 조명이 AV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이지만 이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에서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느 누구도 어떠한 환경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분명하게 우리 바울 일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는 찬양이야말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우리 그 성도님들 가정 여덟 가정이 그 같이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서 해보는 이 선교였었는데 이 가족이 함께 선교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덟 가정이 헌신을 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선교 훈련도 한 6개월 정도 받고 또 일주일간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이 저희가 간 그 기간이 매우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여름에 갔는데 거의 매일 90도에서 100도 가까이 되는 아주 폭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그 더우니까 사역은 많고 아침 저녁으로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이 왔고 이틀씩 두 교회 나눠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지치고 또 어른들도 지치고 그 사역을 하다가 많이 지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자녀들이 이 찬양을 시작만 하면 이 그 지쳤던 것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다시금 그게 그 회복이 돼가지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한 후에 또 아이들을 몰려온 아이들을 교회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그 아이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쳐가지고 풀이 적어 있던 아이들이 찬양만 하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이 부모님들은 찬양을 해도 잘 안 살아났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도전이 돼서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5일간의 사역이 잘 마무리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 선교팀이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일행이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옥터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여셨고 또 그들의 다리에 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이 풀려났다는 것이죠. 그 찬양과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간수가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땐 끔찍도 안 하다가 그 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린 것을 그렇게 느끼고 나서 그 옥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옥문이 모두 열리고 그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진 것을 보고 아유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그리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았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과 실라만 남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찬양을 드렸던 모든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장면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떠나지 않고 여기 있노라 자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것을 이 간수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곧바로 이어진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 앞에 그렇죠? 엎드려 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렇죠. 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간수의 행동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이 그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간수라면 그렇죠? 다시금 바울과 실라와 그 죄수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웠을 것이고 문을 잠궜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잡아 가두었던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죄수들 앞에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간수가 던진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 일평생의 고기 잡는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어디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고 또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짧은 시간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나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어땠을까요? 간수는 그 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이 너무 깊고 어두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옥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그 옥에 닫혀진 문과 사람들의 발에 있던 착고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간수 말고는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문이 열리고 아무런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그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진 것을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신이 아시고는 할 수 있는 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선생님이여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간수의 모습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잡혀왔을 때 관리들에게 잡혀왔을 때 분명히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실라의 맞은 부분을 닦아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로마의 관리였던 이 사람이 그렇죠?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서워 떨며 180도 바뀐 모습으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간수에게 곧바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간수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16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간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자기 삶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가족이 송두리째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 간수와 가족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점치는 오늘 이 스토리에서 이 점을 쳤던 그래서 점을 쳐서 자기의 주인들에게 수입을 올려주었던 그 귀신 돌린 여종이 그렇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면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지 않았다라면 이 간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착고가 파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36개 주랭낭을 쳤다면 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갔었더라면 그 죄수들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분명히 간수는 자결을 했을 것이고 간수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아라고 가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셨나요?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가자마자 그 점치는 그 여종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또 그 감옥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찬양과 기도를 죄수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파했을 때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머물러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간수의 가족이 확실히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의 가족이 그 뒤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기로는 아마도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간수가 최상의 투톱이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부흥케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날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고자 루디아를 준비시키셨고 또 그 귀신 들린 여정을 준비시키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에겐 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감옥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이 간수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섭리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인생 반전의 역사를 인생 그 역전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고 순종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8번 정도의 그 어템팅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8명 정도의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차츰차츰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그런 전도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맨하탄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첫 번째고 앞으로 7명이 더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7명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복음을 딱 한 번에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신 분이 몇 번째이기 때문에 8번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번째에 어템팅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교회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 속에 정말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거기 놔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작은 노력이지만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